35절 전반 보고 더 좋은 부활 얻으려고 35절까지 했네요. 오늘 그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더니. 예. 상기답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참으로 동일한 믿음의 영을 지닌 저희들에게 믿음을 크고 강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믿음이 점점 단련받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상급을 얻는 그런 큰 보상을 얻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쁨과 성령 충만한 시간, 믿음 충만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이 책이 한 몇 권 있습니다. 이게 팍스의 선교자의 노트하고 이 그들의 피로라는 By Their Blood라는 그런 책이, 그리고 선교자의 거울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세 권 뭐 내용이 다 비슷한데 이 36절과 37절, 38절 이 세 구절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교회사에서 있었던 그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그 다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역사에 그 어떻게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피를 흘렸는가, 그 구체적인 예들이 아주 잘 다루어져 있는 책이 이걸 세 권 있습니다. 이 책들은 교회와 세상 간의 실제적 갈등과 싸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모두 역사적 실예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승리를 쟁취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초대교회사, 한국 역사, 한국교회사를 보고 싶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꼭 읽어보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은 36절과 37절의 내용이 한국교회사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인한 의로 인해서 이로 말할 수 없이 다양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인물들은 모두 죽기까지 신실했으며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기까지 신실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문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12장 11절을 보면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의 실제적으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는 실제적인 예들이 바로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더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 역시 이들이 증언한 실제 자신들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자신들은 죽음으로서 이 말씀들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환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도망을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사고로 죽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 장치자였던 사람은 도슨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서요 익사했고, 제 UFO 목자를 UFO를 만든 그 사람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었고요. 뭐 그런 경우 많죠. 뭐 지만이는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공산당 서적 번역하다가 말이죠. 뭐 그러다 폐결핵 하고 물론 몸이 약했지만 또 그 죽었고요. 뭐. 뭐들 들면 저게 순교가 맞냐 싶은 경우도 있고요. 저게 순교냐, 그냥 죽은 거냐 싶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좀 이상하게 죽는다, 말입니다. 좀 이상하게 죽는다. 왜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다 죽느냐.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교회 성도들이 잘 믿는데 또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도망을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뭐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교회는 환난, 고난, 박해는 물론이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반복적인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 이 고도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세상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요. 더 나은 직장이나 더 나은 학교나 더 나은 부입이나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승리고 간증이고 그게 믿음의 어떤 보상인 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본인 줄로 압니다. 이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 냄새를 낼 때 세상은 그 향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가 세상 사람들의 악취가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알고 그 악취를 제거하려고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품냐면 사람들이 아 역시 빛은 좋은 것이다 달콤하다 그러지 않는다죠. 예수님이 참빛이 세상에 살 때 나 그 빛을 미워했단 말이죠.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대낮에 보면 차를 몰지 않는데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어떤 빛, 그 눈에 그 사실은 왜 안경 썼냐 물어보면 그 질병이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 눈을 잘 못 뜨는 그런 거 어떤 아주 센서티브한 그런 의학적 용어는 잘 모르는데 그런 질병이 있는 실제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안경이 그렇더라고요. 트랜지션이 돼요. 뭐냐면 실내에 들어오면 그냥 안경이 되고 밖에 나가면 자동으로 선글라스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도 왜 내가 그걸 뭐 그 이상한 걸 썼냐 했더니만 그런 안과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이 참빛인 예수의 빛을 받으면 진리의 빛을 받으면 이거는 뭐 눈을 못 뜨는 거죠. 그 빛을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응? 자기가 고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하려고 그러고 예수의 향기를 품으면 야, 이건 향수다. 그러는 거지 않나 보죠. 이건 악취다. 그런다 그러죠. 사망의 이런 냄새라 그러는. 거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됩니다. 이는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생생한 증거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알게 모르게 시험과 시련을 겪고 박해와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무릎 꿇어서 하면서 그렇게 예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다. 믿음으로 죽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더 나은 부활을 바라며 고문을 나가되 고출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분명히 승리입니다. 세상의 승패의 기준과 성공 기준과 그 복의 기준은 성도들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승리라고 보고 세상을 아주 비참하다 패배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의 관점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없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고 승리고 간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도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 교회고 손보험교회고 뭐 이런 교회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다 속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용광로에 불을 끄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런 승리도 놀랍고 큰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리는 더욱 큰 승리입니다. 35절 37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고출 받기를 원치 않냐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고생하다 죽는 일을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슬퍼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또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 다 드러나야 되고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게 이런 말 합니다. 뭐 목사님이야 사명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사니까 그런다지만 뭐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야 자기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 치고 그렇다 하지만 그 자식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응? 어떤 사람 자기가 소명을 받아 선교사를 떠났는데 그 가족은 뭔 죄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그 성도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궁핍하게 사는 것, 가난을 아주 죄악시하는 가치관입니다. 가난을 죄악시하는 가치관이에요. 현재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는 35절에서 37절까지 본문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이 있느냐? 거의 없다 이거죠. 35절부터 37절이 없는데 딱 하나가 가능한 게 뭐냐면 궁핍이에요. 37절에 마지막에 나온 그 궁핍이에요. 궁핍.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지금 현재 미국인 한국 교회들은 남한 말이죠. 궁핍입니다.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간증인 시대에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도무지 소용을 하지 못합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는 것이 분명히 큰 믿음입니다. 타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이나 회당장 야에로나 나인상 과부나 또 누구 있죠? 마리아, 마르다나 마리아. 그건 분명히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습니다. 이들의 믿음만 승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죽임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것은 더욱 큰 믿음입니다. 칼날을 피하는 것도 믿음이고 칼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분명히 거기 함께 계십니다. 심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고개 가지는 시련을 나갈 때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광야의 사막에 강에 산과 들을 유리방황할 때 떠돌아다닐 때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함께 계셨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깊은 바다 속을 통과할지라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닐지라도 궁핍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패배가 아니며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더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려다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여리고 성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독사들과 정갈과 불뱀이 있고 대신 물과 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있고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악한 현 세상, 음란하고 패역한 현실에 대해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쉬운 길, 평탄한 길을 쭉 평탄한 길이 아무리 쭉 뻗어 있고 그 지름길이고 첩경이라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주님은 그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비록 로열로더라도 왕도라도 꽃이 깔린 길을 해도 의의 길이 아니면 주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협착하고 좁다고 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화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주 쉽고 평안한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 평안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길을 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이끄사 어둠 속으로 인도하시고 빛 속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며 친히 돌이키사 확실히 나를 치시고 자신의 손을 돌리사 정을처럼 나를 치시는 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겪은 체험입니다. 저는 뭐 이런 설교가 듣는 성도들을 낙담하게 하거나 절망케 하는 그런 것이 되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큰 위로와 큰 평강과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엄청난 슬픔과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런 진리는 결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신다. 응?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끄신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그것만 들으면 물론 절망하죠. 누가 그 길 가고 싶었어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 인도를 하시거든지, 나를 이끄사 어둠 속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뭐 광야로 인도를 하시든지, 주님은 우리가 함께 계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까지입니다. 우리를 거기 이끄신다 끝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를 함께 하신다예요. 주님 나를 거기서 붙드시고 지키신다 이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 속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히 마음의 도전을 주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진 홀로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놓으시고 우리를 버려놓은 상태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 거기를 펼쳐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요즘. 그 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를 통과해서 그걸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는데, 거기에 주는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9절과 11절에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쳐야 바다 맨 끝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말하길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로다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홀로 외진 곳에 벌어지고 어둠이 반드시 자신을 덮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 다시 아는 것 한 가지, 믿는 것 하나 뭐냐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홀로 땅 맨 끝지역에, 땅끝 어딘가 모르는 그 맨 끝지역에 홀로 버려져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그런 말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거죠.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조차도 그 밤조차도 나를 두는 빛이 되리로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의 삶이라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다가올 영광이 되고 육신의 죽음이 나의 더 나은 부활이 되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가올 세상에서 상속의 보상이 된다는 사실에, 그 사실에 기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겁니다. 거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장부를 정리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을 누립니다.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에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서로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귀에 쓰고 거부감이 오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의 고통을 당하였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시대에 잠시 있었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던 로마 황제 시대에 있었던 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모든 대언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51절에 보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그 피를 이 시대에게 요구하리라 했습니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이게 역대기 하에 나온 인물이에요. 사가랴가 그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창세기가 첫 권이고 역대기 하가 마지막 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구약 전체를 말한 겁니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면 창세기부터 역대기 하까지 구약 성경의 전체 이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통교자들의 피는 결코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이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했습니다. 누가 핍박을 안 당했느냐? 어느 시대에 핍박 안 당했느냐? 믿음으로 산 구약 성도들은 이교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정국가였던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스데반, 바울 역시 주님을 섬기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교 2000년 역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피 흘린 발자취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선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해 여기니 예수입니다. 예 보면 예수 여자가 뭐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선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왔습니다. 세계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보다 믿음으로 인해서 가톨릭과 이교도들에 의해 죽은 성도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선교자들의 피에 취한 여자의 정체가 신비의 큰 바빌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의 큰 바빌론이 뭐 땅의 창녀들의 의미라 그랬죠. 가증한 것이 의미라 그랬던 의미. 것들의 의미요. 그 의미면 밑에 그 것들 해드려 그 끌어모인 거죠. 그건 뭐예요? 로마 캐톨릭을 의미로 해서 동방정교, 영국의 국교회, 이슬람, 힌두교, 불교, 라마교, 모조리 다예요. 그게 전부 다 땅의 창녀들이에요. 그들의 의미는 캐톨릭이며 로마 캐톨릭 바빌론 신비의 종교예요. 로마 캐톨릭 바빌론 신비의 종교를 그 자신들이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이죠. 종교적 정체성을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 땅의 창녀들은 가증한 것들의 의미. 그 가증한 것들은 뭐 수중빡빡하죠 이 땅에. 믿음으로 인해 흘리는 피는 이 시대에 멈추지 않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여전히 목보이는 성도들이 속출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목베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목베이고 죽은 겁니다. 주님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부인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도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하고 풀려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함께하셨다는 증거예요. 전 시대에 이곳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35절 3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현상은 변했냐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롱과 박해가 없느냐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현재 영적 생활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철저히 정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복음을 종교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진리대로 믿음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마신 잔,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들 그 분량대로 마시게 됩니다. 이는 주님이 이미 그러하리라 약속하셨던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본문에 첫째 채찍질.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채찍질. 우리 주님께서 몸에 맞이했던 그 채찍, 사도들이 받았던 채찍을 비롯해 믿음으로 인해 몸에 받는 증표 가운데 하나가 채찍질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전혀 채찍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불신과 불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사무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벌을 줄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법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고요. 성도들이 믿음을 살고 의를 행하면 마귀가 성도를 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채찍에 맞으십니까? 믿음으로 인해 받는 채찍이라면 주님이 싸매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고 큰 보상이 약속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음과 죄와 불법으로 인해 받는 채찍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89편 32절에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을 범죄한 것을 채찍으로 범죄한 것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불법으로 인해 채찍에 맞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결박입니다. 오늘날 흉악범 중범죄자들의 손과 발에 이 결박을 합니다. 아주 중죄수들은 온몸을 다 결박하죠. 온몸을 다. 온몸에 결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주 중범죄자들. 흔히 전쟁에서 포로들을 호송할 때 결박을 합니다. 포로들을 호송할 때 줄줄이 묶어서 가죠. 결박하면 죄인들 포로된 자들이야. 결박은 죄수들과 포로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바울은 세사슬에 단단히 결박당한 채 재판을 받았고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 오시면 결박을 당했던 성도들은 도리어 심판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됩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날린 칼이 있을지니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가 없는 일을 집행하고 만백성에게 형벌을 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은 족쇄로 묶고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랍니다. 이런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결박을 당한 사람들은 장차 뭐라고요?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족쇄로 쇠족쇄로 묶고 기록된 심판을 그에게 집행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런 종교가 뭐예요?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몸에 결박을 당한 자들은 죄의 사슬 불의 족쇄를 모두 깨뜨려버린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도로 그들을 다 결박을 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분의 성도들에게 걸어봐 이런 종기가 있다 했어요. 셋째, 옥에 갇히는 시련입니다. 옥에 갇히는 자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도둑질을 비롯한 사회의 오물들이 감옥에, 오물들이 감옥에 쳐넣어집니다.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세상의 찌꺼기로 취급받아 그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던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비단줄기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찬 그런 지하 감옥에 던져놓았습니다. 성도들이 갇힌 감옥은 오늘날 이곳 미국의 재소자들처럼 TV 나오고 침대가 있고 건강검진 받고 다양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 역시 사슬과 족쇄가 채워진 그런 감옥이 그런 상태로 구금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역시 오랫동안 옥에 갇혔는데 족쇄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결 영어로 번역했던 틴델 역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아무런 대가나 희생을 치르지 않는 오늘날 이곳 교회들과 성도들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도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잠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 역시 회교권이나 공산권이나 제3세기 어느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의 불같은 시련이나 2, 3세기 때 있었던 대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살기가 극도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을 것이고 결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넷째, 돌로 막기도 하고 옵니다. 유대에서 돌로 사람을 죽인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거나 간음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사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라는 돌의 사형법이 돌이었는데 지금 정작 돌에 맞아 죽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던 이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때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때 돌에 맞아고 그 사람들이 거적으로 덮어지었는데 아마 3층째에 바울이 올라갔다 왔던 사건이 아마 그때 있을 것이라고 다 짐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이들을 처형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순과 삐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약은 세상의 성경적인 사용법이니까 그들을 죽일 때는 그렇게 쓰지 말자 그러지 않았다 그죠. 주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한 그 사용법을 지금 성도들이 그대로 써먹고 있다 이거죠. 이 다섯째는 톱으로 켜지는 것인데 좀 톱으로 달리기도 하며 이랬죠. 톱으로 달리기도 하며 이 방식은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했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자손에게 역대기상 20장 3절에 보면 또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내려다가 분리시켜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로 그들을 자르니라 이랬거든요. 이 부분은 이 킹제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톱질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노예로 부렸는 걸로 되어 있고 킹제임 성경은 이 다윗이 그들을 죽인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잔혹해 될까 뭐 이러면 좀 많이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암몬 자손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 대언자 중에서는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지금 유대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톱으로 잘려 죽였냐면 통나무 속에 넣어가지고 통나무를 켜버리는 거죠. 그래 죽이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견뎌내는 것은 성례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사제는 시험과 칼로 죽는 것인데 이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칼은 범법을 한 자들을 죽이도록 주님이 권세자들에게 지어주신 것인데 그 권세자들에게 칼을 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는데 권세자들이 칼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하는 악을 행한 자들을 벌을 주는데 그 도구로 칼을 지어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권세자들은 누구를 죽이는데 주로 칼을 사용했냐면 성도들을 죽이는데 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 성경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역사적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성 바돌로메이 날 그 죽이는 거냐. 하룻밤에 그냥 만 명 이상 죽였잖아요. 파리에서만 그날 6천 명 죽였어요. 하룻밤에. 12시 시계 종 딱 치는 순간에 전부 다 학살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개신교도를 찍어놨다가 주로 위근후 교도들이었죠. 그, 다 죽였잖아요. 그 집단 광기가 들리지 않아서 막이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응? 뭐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곱째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이들 가운데 집과 사회로 추방되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예수 믿으면 이 사회를 그렇게 이 사회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네가 있는 거 다 내놓고 떠나라 그러는데 옷까지 다 벗기고 쫓아내는 겁니다. 옷, 그 자신이 입은 옷까지 다 벗겨서 쫓아내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건 짐승처럼 살아라는 형벌인데 그 짐승과 함께 생활하도록 내쫓으면서 옷을 모두 벗겨버림으로써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 옷을 절대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벌인데 형벌 입혀야 하는데 그래서 산과 들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곧바로 야수나 맹수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양과 염소 가지고 있으면 뭐 느릿느릿한 양과 염소가 돌아다니니까 늑대나 뭐 그 야수들이 완전 이런 뭐 표적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죽는 거예요. 그 들로 보내버린 그 형벌이에요. 그 양과 염소 가죽을 입기도 하고 이래. 아니면 그 양과 염소 가죽을 입혀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요. 그럼 밤에 야수들이 와서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벌이어야 됩니다.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저게 뭐예요, 너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애들이 다시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믿음을 부인해야 했는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벗고 다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사회생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회나 광야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냥 떠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걸 택했다. 그러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 살았대요. 여덟째가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궁핍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대인, 지금 현대 미국의 뭐 성도들이 뭐 칼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 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라 그런 거예요. 뭐 조롱을 하냐, 채찍질 뭐. 옥에 갇히기도 하냐, 결박을 하냐, 뭐 아무것도 없죠. 톱으로 달릴 것도 없고, 노래 맞지도 않고. 한 가지 딱 걱정되는 게 이거죠. 궁핍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 돈 없으면 못 하니까. 돈 없으면 못 살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가정에 필요한 돈이 없던 것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인데 성도들에게 정상적으로 살게 하면 돈이 없을 수가 없죠. 정직하게 살고 양심도 하고 일자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데 못 살고 이거 뭐냐? 궁핍. 왜 궁핍이에요? 생활 대책 없이 쫓겨나고 직장을 와서 쫓아내고 불이익을 주고 하기 때문에 궁핍이 오는 거죠. 그냐면 왜 궁핍이 와요? 오늘 돈 더 잘 벌어야 되죠. 성도이 일 더 잘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정직하게 하면 더 잘 벌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명예퇴직할 때 먼저 쫓아내고 말이죠. 그 미운털이 바뀌었다 그러죠. 먼저 이렇게 하니까 궁핍이 오는 거죠. 법을 지켜 준사니까 자기가 부정을 안고 있는 상사가 그 사람을 눈에 관심 있다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쫓겨나는 거죠. 생활대책업이 쫓겨내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원조를 끊어버리고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궁핍입니다. 그 예술 개성 믿으면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 뭐 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본은 전부 다 동결 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그냥 다 그 카운터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클로징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겠다고 각설 은행이 다 내면 뭐 다시 이걸 해제해 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미국에 덤벼들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항복했던 나라들이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해서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뭐 그냥 바로 뭐 응?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뭐 몇 개의 막 응? 군대를 보내가지고 초토화시켜 버린 경우도 있지만은 막 굴복하지 않고 막 까불다가 결국 굴복하는 애들이 몇 나라 있죠. 뭐 리비아 같은 나라들 맞죠. 왜 굴복한지 아세요?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가 그들 굴복했겠어요. 딱 하나 굴복했겠어요. 재무부였어요. 미국 재무부가요. 그 나라하고 은행 거래 카운트 연 계좌들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 이런 부처하지 막 막아버리니까 전부 다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미국이 다 흔든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뭐 북한 다룰 때도 북한이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무섭다 그러잖아요. 미국 재무부가 북한하고 관련된 은행들 다 차단시켜버리고 북한 금방 붕괴됩니다. 제가. 미국 북한하고 거래하는 은행들은 미국하고 거래 못한다 이 한마디 해버리면은 북한 붕괴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해요.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은행 계좌 다 끌어버리면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궁핍인데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은 다 지금 안 그러고 있지만 말이죠. 옛날엔 그랬다 이거죠. 그들 재산 몰수 뭐 사회보장님 그러면 아마 같은 신자들 전부 다 포기할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궁핍이라는 게 보통 이 무서운 적이 아닙니다. 보통 무서운 제재가 아니에요. 칼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들이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예요. 그걸 감수했다 이거죠. 감수했다.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훨씬 넘어서는 모든 총체적인 그 이 고난들을 다 감수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뭘 하냐 이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그 속에 주십니다. 그 속에 넘치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보지만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성도들 안에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것들로 넘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나요? 그것이 뭐냐면 죽기까지 신실하였으며 겁니다. 오늘 35절, 37절 말씀 바로 죽기까지 신실하였다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이런 모든 걸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인해 감사하고 썩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큰 보상을 주는 믿음,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참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찬양하옵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을 크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충만한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